안녕하십니까. 양파인 팟캐스트 성태빈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언제나 성수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서촌의 OPI, 지금 싹스타즈 OPI에서 출장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언제나 성수기에서 수기를 맡고 있는 민수기입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네. 상당히 레디컬한 네. 네. 소비자 브랜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2회를 진행을 하면서 네. 사회 고발적 프로가 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서
맞습니다.
약간 좀 부드럽게 한번 갔다가 또 사회 고발을 하러 가는 걸로
결국엔 사회 고발을 할 거지만
아, 저는 할 게 진짜 많아요. 사실 왜 대표님이랑 하면 진짜 할 게 많아요. 그 윤대리님도 말씀하셨던 실밥 뭐 이야기
네 실밥 문제
뭐 그거 네. 저희는 그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 저기에요. 저기 양말은 네. 그래서 뭐 또 그런 수제에 대한 이야기나 이게 카피냐 오마주냐 아, 뭐
그쵸.
그런 얘기들 네. 네. 라이선스 브랜드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줘야 되나 아. 뭐 아무튼 그런 얘기나 뭐 하자면 끝이 없죠.
그렇죠.
네. 네. 뭐 끝이 없지만 저희도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파 라이프스타일 뭐 편집 쇼를 하고 있고
네.
민수기 대표님도 시조새 네. 패션 네. 그 또 시조새시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 사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제 무스크샵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한다 하지만 저희 여성 또 리스너들이 많아요. 사실 많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비율적으로
아, 네. 싹스타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네. 많으시니까
그래서 무스크샵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 있습니다. 그쵸.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옷 좀 내가 그래도 좋아한다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소개를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시조의 이야기라
아, 네. 아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좀 가물가물해요.
네
약간 미화된 것도 많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원래 대학 이제 졸업하시고 원래부터 무스크숍을 하신 거 바로 창업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는 대학을
네.
휴학을 하고
네네.
무스크샵 하기 전에 핏보라는 브랜드에서 일을 했어요.
핏보. 네네. 네,
핏보라는 브랜드에서 3년 동안 일을 했고 그 3년 동안 일하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죠. 뭐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공장을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그때는 팝업 스토어 개념이 없었거든요.
페어 뭐 이렇게.
네, 네. 아, 초대전.
초대전, 초대전.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압구정 갤러리아 네. 지금은 명품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웨스트,
그때는 예, 네, 그렇죠. 웨스트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웨스트 명품관 이렇게 됐었나?
뭐 웨스트랑 명품관이랑 네, 이렇게 네.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웨스트에서 제가 일하는 그 핏보라는 브랜드 정경빈 디자이너 초대전을 했었는데 그때 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팝업 스토어
네.
팝업 스토어처럼 완전히 다 그 초대전 하는 공간을 다 꾸몄었어요. 그래서
며칠짜리였어요?
그때 일주일 그러니까 10일 정도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했었던 경험이 2007년도 6년도
한 3년 정도
네.
말 그대로 그냥 진창에서 굴렀네요.
아 굴렀죠. 아 그렇죠. 네, 뭐. 네, 공장에서 뭐 이제 그때는 어리니까 제가 23, 24살 이르니까 그때 얼마나 공장을 다루는 스킬도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서 막 공장이랑 맨날 싸우고 막 재단물 가지고 가진 채로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대본 같은데 이렇게
에, 에, 그냥 쫓겨나서 막 울면서 딴 데 막 전화하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무스크샵을 준비하게 됐죠.
그런 그 회사를 이제 핏보를 다닐 때 네. 복심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내 거 하겠다는 복심이 있었네요.
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핏보를 운영하던 그 정경빈 디자이너 그 대표가
네.
저보다 이제 한 살 형이었는데
아, 네네.
그 형이 이제 적극적으로 저를 밀어줬죠. 너 나가서 너 사업 한번 해봐라.
오.
그래서 무스크샵 오픈 전에 그 핏보 사무실에 그 책상 하나를 주셔가지고 네. 거기서 저 사업 준비 구상하고 그랬었어요.
뭔가 될성 싶은 그런 싹수가 보였나 봐요.
그랬나 봐요. 네, 네. 고맙게도.
저 친구는 뭔가 좀 하겠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정경민 대표는 되게 젊으실
때. 아, 그쵸. 그때
25세 그런 웨스트에 초대해서
네, 그때 하셨구나. 저보다 한 살 많았으니까 형 나이가 26, 25 그때였죠.
아, 그 대단하다. 네. 하지만 저도 26세 갤러리아에 폐허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 2007년도, 8년도 그때였나요?
한 2010년도, 11년도 그때죠. 아, 네. 그때는 네. 이제 폐허, 신진 페어로. 디자이너 폐허 아.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냥 폐허라는 말이 유행을 해서.
네, 네. 맞죠. 그때는 폐허였어요. 맞죠.
팝업이라는 말이 되게 잘 안 썼고 갤러리아 웨스트에서
네.
행사도 하고
네,
진짜 막 공장도 대봉 들고 다니고
네.
진창에서 이제
네.
구르다가
네. 그래도 뭐 그때 생각이 나서 좀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때 한창 제가 공장에서 이렇게 막 공장 언덕을 이렇게 대봉을 질고 막 올라가는 때가 있었는데 한여름에
차도 없고
그죠? 네 차도 없고 네. 근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되게 잘 되는 디자이너들을 생각하면서
네.
아 그래 정욱준 실장님도 이런 때가 있었겠지? 아 서상윤 실장님도 이런 때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그래 뭐 이런 거는 다 거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대봉을 들고 공장에 올라갔죠.
뭐 물론 안 그런 디자이너 실장님들도 있겠지만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죠. 들어보면 네. 인터뷰한 거 보면은 네.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맞아요.
인터뷰가들이 많죠.
대부분 다 네. 그런 경험하셨겠죠.
네. 그런 게 또 뭐 약간 자양분이 되는 아, 이 생각도 너무 올드한가? 여기서 의식을 안 할래도 하게 돼. 네. 뭐.
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나이 때는 네. 네. 다 그런 게 또 뭐 요즘에 생각해서는 요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아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돼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진 않고.
네. 그리고 누구에게도 나 땐 이렇게 했으니까 너 때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고 절대 말하고 싶진 않고.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꼰대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험했던 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고생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를 네,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뭐 전 여전히 고생 중이라.
아 그러면 뭐 다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머스크숍. 맨 처음에는 네. 라이프스타일 숍을 하시려고 하셨다고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 라이프스타일 숍을 하고 싶어서
너무 앞서간 거 아니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말도
없었죠.
없었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온라인에서 팔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수입물을 팔고 싶었는데 근데 수입물 중에도 되게 요 패키지가 되게 예쁘고 특이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아, 외국 가면 저희가 이제 네. 뭐 면세점 같은 데
있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 당시는 페트병 모양이 약간 그 돌 같은 모양.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인데 좀 이렇게 못생긴 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돌 같은 모양으로 불규칙한 모양으로 생긴 페트병에 담긴 물도 있었고
좀 자연물 같이 생긴 네네.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런 브랜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만 해도 뭐 에비앙 정도가
네네.
에비앙이랑 피지워터 정도 있었는데
네네네.
찾아보 디깅 해보니까 수입물을 다루는 업체에서 그런 네. 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샘플 받아와서 뭐 가격도 내보고 뭐 그런 것도 알아봤었고 그리고 그때 꽃배달을
네.
온라인으로 내가 대리로 받아서
네네네.
뭔가 꽃 배달하는 그 상품을 갖다가 내가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봐도 재밌겠다.
아 플랫폼을.
네. 네. 그래서 이제 라이프스타일 샵 안에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꽃 배달도
네. 있고.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플러스로 그때만 해도 압구정 로데오에 브런치 가게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브런치 가게요. 네. 네네네.
그래서 브런치 가게랑 연계를 해서
네네.
우리 라이프스타일 샵에서 만 판매하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독점 메뉴. 그래서 그 독점 메뉴를 온라인으로 우리 숍에서 우리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고 이제 숍이랑 브런치 가게랑 연동을 해서 이제 꽃까지 같이 패키지를 묶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날 네네네. 그리고 기념하고 싶은 날 네. 우리 숍에서 그 메뉴를 결제를 하면 네.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예약한 날짜에 그 메뉴가 판매가 되면서 이제 꽃도 준비가 돼 있는.
되게 이제, 뭔가 낭만적이면서 되게 아티스트로운 좀 그런 사업이.
네네 이제 그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네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수익적으로는 뭐 나온 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잘 생각 안 해봤고.
스물 몇 살일 텐데.
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되게 새로운 경험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네. 옷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 또 하이비스트 코리아가 없었어요.
아 하이비스트 코리아가 없을
때. 네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이비스트랑 그 하이스노비어티라는 사이트가 네네네네. 있었는데 거기서 브랜드를 디깅을 하다가 이제 아우레가시를 발견을 하고
무스케 시작이죠. 네. 아우레가시.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난 브랜드가 돼 있죠. 네.
지금은 현대가 네, 네, 그렇죠. 그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아우레가시에 메일 보내고 이제 스톡홀름 넘어가서 네.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무스크숍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고 그때 5층이었나 6층에?
네, 6층이었고 네. 5층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5층까지밖에 안 갔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5층에 내려서 이렇게 반계단을 올라오면 저희 숍이 조그맣게 있었죠.
저는 처음 무스크숍을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여기 잘못 들어갔다가 장기 하나 떼이고 아니 갔는데 간판도 막 이렇게 없고 엘리베이터 타고 갔는데 여기가 또 아니래. 그래가지고 막 계단을 타고 올라 야 여기 진짜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하고 이제 친구랑 들어갔는데 너무 다른 이렇게 쫙
아늑한 공간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런 가게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가게가 2층에 1층이 아닌 뭐 지하까지 있을 수 있지만 1층이 아닌 뭐 2층에 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약간 그 수주하는 홀세일숍이나
아 그쵸 아니, 쇼룸이나 네,
그런 데들이 이제 2층에 있고 네. 압구정동에서 뭐 세컨샵이나 이런 데들이 네, 2층에 주로 있고. 1층에 거의 무조건 1층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숍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좀 믿음이 있었냐면 제가 핏보라는 회사에서 일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수정구 복정동에 있었어요. 사무실이.
복정동.
유명한 경기도 성남시. 네. 근데 그 복정동 그 건물 지하에다가 매장을 오픈했거든요.
아, 네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핏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온라인으로 되게 유명하게 많이 알려지고 네. 있었어서 사람들이 복정동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오, 복정동까지? 네. 네네네. 그래서 서울도 아닌데.
맞아요. 그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직원 면접을 봤거든요.
아, 네네네. 네,
직원을 디자이너를 뽑아야 돼서 두 명을 뽑아야 돼서 직원 면접을 봤는데 지원을 너무 많이 해서 줄을 이렇게 세워서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대기업이네요. 완전.
너무 재밌고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그런 스몰 네.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브랜드들이 당시에는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브랜드는 무조건 큰 거라고만 생각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은 브랜드만 갖고 있으면 6층에 있어도 사람들은 오겠다라고 해서 오픈을 했죠.
패기가 네, 장난이 아니네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맨땅의 헤딩이었는데 그 나이 때니까 할 수 있었지 않았다 싶어요.
그 6층에 오픈하셨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 때?
제가 25살 때.
저보다 더 빨리 하셨군요, 사업을. 저도 뭐 어디 가서 이제 사업 일찍 했다 하는데 진짜 더 빨리 하셨네요. 근데 네. 그래서 저희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이제 막 더 뒤에 시작한 친구들이 네. 무스크숍 대표는 건물주 아들이다. 진짜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6층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 건물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유학파인데 네. 그 대표님 이미지가 네. 이렇게 딱 귀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친구들이랑 같이 브랜드 막 한다고 막 까부는 애들 사이에서 야 민수기 대표님은 그 압구정동 거기 건물 압박거래. 아. 이제 아버님이 이제 뭐 여행 다니시고 하느라 에. 건물 관리를 하실 에. 수가 없으니까 에. 6층에 이제 상주하면서 이제 넌 이거나 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어. 옷도 하는 거다. 아울에 갈 수도 있다고. 어.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네. 제가 에스콰이어인가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네네. 그때 에스콰이어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여기 건물주 아드님 맞으시냐고.
진짜로 그랬대. 네.
저한테 그걸 물어봐서 저는 진짜 되게 놀라면서도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되게 저는 되게 고마웠던 게 네.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일하던 그 핏보 네, 그 네. 경빈이 형이 저를 이제 독립을 시키면서 제가 매장을 낸다고 하니까 야 이거 너 그러면 이거 내가 퇴직금 명분으로 이거 그 써라 해가지고 그때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네. 그 1,000만 원을 저한테 줬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은인 같은 사람이죠.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아, 네. 종종 연락합니다.
다행이다. 네. 대단한 적이네요. 네.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물론 뭐, 퇴직금 명목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퇴직금을 패션회사 다니는 사람, 퇴직금이 월급도 없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니까요. 네. 뭐, 10만원 뭐 이렇게 막 뭐 일하는
뭐 스타일리스트 친구도 있었고. 뭐, 이런 친구들. 네. 35만원. 맞아. 네 월급 얼마라고 35만원이래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월급이 35. 그럼 다른 이제 뭐 수당이 있나? 팁이 있나? 이랬는데 그냥 35만 원.
맞아요. 네.
그러고 아니면 패션에서 뭐 어디 실장님 있으면 뭐 80만 원. 많으면 130만 원.
맞아.
그뭐 130만 원이면 1,500이잖아요. 연봉 1,500이 많이 받는 거였어.
맞아. 그 당시엔 그랬어요.
특히 패션 쪽이 지금도 좀 짜긴 짜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패션이랑 포토 이런 쪽. 아무튼 네. 그래서 창업을 하시고 나서 쭉 6층 매장을 운영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굿나잇 앤 굿럭. 아,
네.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라이프스타일 카페를 네. 그 가로수길의 옆에 가로수길 네. 가는 길 쪽에 보면은 네. 그 초등학교 아 무슨 초등학교지? 그...
신구?
아 신구. 네. 신구 초등학교 옆에 일방통행길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일방통행길에 있는 그 가게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 거기서 굿나잇 굿럭이었어요? 네. 이쪽 아니고?
일방통행길 쪽에 있었어요.
저는 그 이쪽 편 그 왜 스타일란다 있는
거, 아 그쪽은 아니고?
그쪽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왜 나 그쪽으로 알고 있었지? 거기도 최근에 가보셨어요?
몇 달 전에 가봤는데 네. 진짜 그렇게? 그쪽 라인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거기 다 술집이에요.
다 술집이고 다 때려 부셔서 다 새 네. 건물 짓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압구정이랑 가로수랑 왔다 갔다 하셨겠네요.
아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장이 압구정 로데오가 아니라 압구정 역 근처였어가지고
아 그쵸 그쵸
네, 네. 다 근처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그러고 그게 몇 년도였죠? 그러고
무스크샵이 2008년도 네. 그리고 굿나잇 앤 굿럭이 2014년도
그럼 한 6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네. 아 이거 되게 길구나 그러고 이제 굿나잇 앤 굿럭을 또 신규로 네. 하시고 그러고 두 개를 이제 두 사업을 운영을 계속 하시다가 서촌으로 또 정리를 하시고 서촌으로 가셨잖아요.
네, 서촌으로 왔습니다.
네, 서촌에 저희 기억나요? 파인피커스 있던.
네. 네. 그 자리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네네. 제가 요 골목을 요 5평샵이 네네네. 있는 요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물을 발견하게 돼서 네.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임대 건물주가 직접 한다고.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전혀 이렇게 이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그런 건물 부분 좀 궁금해가지고 그냥 전화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얼만가.
네. 네. 안에도 좀 보고 싶고. 네네네. 그래서 안에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또 결혼도 하게 됐고 또 신사동에 있는 굿나잇 굿럭도 이제 정리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싹 다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죠.
굿나잇 굿럭은 저는 그 치즈케이크였나? 네. 맛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거 치즈케이크 되게 많이 인기가 좋았어서 네. 일본 손님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약간 그런 풍이긴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게 그때만 해도 카페에서 굿즈를 만든다는 게 없던 일이거든요. 아. 거의 없었어요. 그런 맞아요. 일이. 그냥 그래봐야 뭐 스티커 같은 거나 뭐 하지. 그렇게 정식적으로 뭔가 컵이 나온다든지
맞아요.
제품들이 네.
토트백
네, 와라락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은 되게 많잖아요.
아, 뭐. 지금 뭐 굿즈의 전성시대죠.
굿즈가 네.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맞아요. 좀 유명한 카페인데 굿즈가 없으면 이상한 정도로
맞아요.
뭐 스타벅스나 뭐 블루보틀은 그것도 굿즈 매출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굿나잇 앤 굿럭은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때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리테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이 굿나잇 앤 굿럭을 이 굿즈로 되게 확장을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브랜드로 네. 하나의 네. 브랜드로.
네. 네. 그래서 저희 뭐 굿나잇 앤 굿럭 온라인 스토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굿즈를 베이스로 해서 뭐 29나 이런 유통망에도 입점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디자이너분들과 협업해서 뭐 고태용 실장님 비욘드 클로젯이랑 뭐 개티도 만들고 잠옷 입은 굿나잇 앤 굿럭이니까 그 그쵸. 개가 아, 이렇게 그쵸. 예, 잠옷 입고 이렇게 안대 위에 이렇게 쓰고
아, 있는 아, 저 기억나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런 것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수향
아 수향
네, 네. 수향이랑 같이 굿럭 향, 굿나잇 향 해서 두 가지 향
저 샀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 두 가지 향 캔들도 만들었었고
아 그때 수향이 대단했죠.
아 수향 뭐 굉장했죠.
당대 뭐 그럼 최고 브랜드들을 하고 협업을 하셨네요. 비욘드 클로지즈면 아,
그러네요. 그
게티를 안 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그때. 을지로 어디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이 티를 안 입은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수향도 뭐 대단했죠.
네. 수향도 패키지도 만들 때 보통 수향의 패키지는 이제 분홍색 패키지가 상징적인 패키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카페랑 느낌을 녹일까 하다가 저희 카페 테이블이 이제 대리석으로 만든 원형의 그 검정색 이렇게 발이 달려 있는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 캔들 케이스에 뚜껑을 이제 대리석 무늬로 하고 밑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해서 굿나잇 굿럭 테이블의 모양을 그 테이블에 그 배색을 넣어서 이렇게 케이스도 만들고
기억나요. 예.
네. 네,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뭔가 향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했고 뭔가 네. 카페가 향을 왜 만들었지 이렇게 아. 네. 근데 아 이걸 카페로 보지 않는구나 네. 그냥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굿나잇 굿럭을.
일단 굿나잇 굿럭은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전혀 다른 그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리테일이랑 패션 리테일이랑 카페는 너무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성향도 너무나 달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
아, 네네, 그렇죠.
매달려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다 제가 모든 이 업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네, 무스크샵도 해야 되고 카페를 해서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이 없었다 보니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냥 갑자기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있으려면
그렇죠.
정신 나가죠.
네, 진짜. 네. 네. 지금 막 무스크샵도 할 일이 막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네. 커피 내리고 막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중간에 뭐 안 나오거나 이러면 제가 막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물 새고 막 얼고 막
막 그 뭐야 에어컨
맞아
그 이렇게 물 빼주는 모터 고장나서 바닥에 막 물 흥건하고 가서 막 닦고
정말 성실하지 않으면
네.
못하는 성실하다기보다 독하지 않으면 맞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죠. 네. 뭐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제대로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고 근데 사실 저희 지금 무스크샵 지금 이전한 데에서 1층에서
네.
코로나 전까지도 운영을 하긴 했었어요 카페를.
맞아요. 네. 아, 처음에 조금 하셨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 친형이 바리스타여가지고 네, 저희 형이 이제 투입이 돼서 하다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1층까지 숍으로 쓰게 됐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굿나잇의 굿럭은 안녕을 하고
네 안녕하고
무스크숍으로 또 이렇게 짚어보니까 되게 짤막짤막한데도 길어요. 그죠? 한 15년?
그러네요.
15년, 16년?
네, 15년 됐죠.
15주년 운영을 하셨으니까.
네, 작년이 15주년이었고.
네. 그러면 이제 17년 차인가요?
네. 16년 차.
16년 차인가요? 네. 16년 차. 이제 예전에 뭐 개콘에서 달인이 항상 기준이 16년이었죠.
아, 그랬나요?
16년 동안, 동안? 뭐, 뭘 하신, 뭐, 접시만 닦으신, 16년 동안 뭐, 산에서 뭘 하신. 그래서 저는 항상 16년을 그게 약간 뇌에 박혀 있어요. 16년에는 내가 뭘,
뭐라고 있을까?
뭐 좀 돼 있어야 된다.
올해 몇 년 차시죠?
제가 이제 14년 차죠. 14년 차. 13주년이니까.
아, 오래 하셨네요.
오래 한 것 같진 않아요, 별로. 근데 느낌이. 아직까지. 약간 시즌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뭐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 차던 시즌 뭐 그래도 뭘 내가 뭘 좀 안다고 까불던 시즌 그게 시즌별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약간 드라마 시즌처럼 넘어오면서 와가지고
아 드라마 시즌처럼 저 너무 공감해요. 네.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네. 맞아
뭘 하던 시즌 뭐 이렇게 그렇게 시즌들이 있어서
맞아
뭐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토막토막 생각나요. 이 14년부터 16년까지가 뭔가 한 사업을 한 것 같고 17년부터 뭐 한 20년까지가 한 사업을 한 것 같고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업을 몇 개 한 것 같지 한 사업을 내가 14년을 했다고 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겠죠. 좀 그래서 이제 편집숍을 계속 하시면서 NTL 갤러리를 또 하셨어요.
네, NTL 갤러리는 제가 21년도에 시작했고요.
네.
저희 아내가
네.
같이 일하는 아내가 이제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 저희 아내도 제가 가로수길에서 굿나잇 앤 굿럭 카페를 운영할 때
네, 네.
그 시기에 마침 저희 아내도 가로수길에 핀 카페라고
네, 네, 네.
카페 디렉팅을 총괄해서 맡고 있었어요. 그 핀 카페가 어디냐면 혹시 이코복스 커피 아시세요?
네, 네.
거기 맞은편에 지금은 오니치카 타이거 들어가 있는 네네네네. 그 자리에 1층이랑 2층에 핀카페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또 마침 저희 아내가
네.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카페가 되게 크다 보니까 그때 네. 그 갤러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시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작가님들 작품을 이렇게 카페에 걸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전시 쪽에서 일을 하신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광고 쪽 일을 했었는데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 2021년도에 저희 매장에도 그런 걸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회의적이었죠, 처음에. 왜냐면 매장도 가뜩이나 좁고 그리고 비어있는 벽이 몇 개나 있다고 여기다가 그림을 걸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러 오겠느냐.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의지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이거 그러면 끝까지 할 자신 있냐.
네.
우리 매장을 문을 닫는 순간까지, 네네. 언제 닫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할 자신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네.
다행히 작년 매년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큰 금액은 아니고,
네네.
뭐 의미 있는 숫자가 막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아무튼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한 작가님들이 작품이 꾸준히 팔리고 그리고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한 작가님이 다음 다른 갤러리에서 하면은 오픈런을 사람 손님들이 막 작가님 작품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고 되게 좋은 갤러리에서 컨택을 항상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랑 뭔가 같이 매장에 있다는 거는 그 전시가 이제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뭔가 그 전시를 한다는 거는 네. 되게 좋은 일이고 저는 네이밍도 진짜 무릎을 탁 치는 MSK의 다음 넥스트라고 생각해서 다음 스펠링을 쓰셨다는 걸 듣고 이 사람은 천재인가? 아. 아니면 바보인가?
아, 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 의미가 이제 MSK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MSK에서 그 다음 단계 또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할 때는 뭔가 이 안에서 파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M의 다음 알파벳 숫자, S의 다음 알파벳 숫자, K의 다음 알파벳 그렇게 해서 NTL로 지었죠.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안 해본 스펠링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 MJK.
MSK 숍이니까 MJK 갤러리가 되려나? 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NTL이라서 NTL이 뭐지? NFT를 잘못 쓴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또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이 사람은 천재가 아니면 그냥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아무거나 하자 이렇게 해서 나왔거나 아니면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뭐 유튜브도 꾸준히 하시고
유튜브 지금 조금 멈췄는데 뭐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앤셀런스 자체 브랜드를 드디어 런칭을 하셨어요. 편집샵 대표로서 있으면서 브랜드를 한다는 수순이 사실은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더 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함부로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주변 브랜드와의 관계도 좀 생각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안경 편집숍 하시는데 끝끝내 자기 안경을 안 하시거든요. 자신이 없대요. 내가 파는 브랜드보다 잘해야 되는데 잘할 자신이 없고 이미 헤리티지가 막 100년, 180년 뭐 이렇게 되니까 그쪽은 오히려 아는 게 많아서 지식의 저주처럼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 브랜드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내려놔서 할 수 있었어요.
비트앤 사일런스도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비트앤 사일런스는 원래는 저희가 텍스트 앤 사일런스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브랜드의 컨셉은 뭐냐면 후지와라 히로시의 프라그먼트 디자인이 제가 벤치마킹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라그먼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체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고 뭐든지 다 협업을 하거든요. 옷이든 뭐 향수든 뭐 뭐든 다 협업을 하는 형태인데 저는 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기가 굉장히 쉬웠고 그리고 협업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 자체로 브랜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앤 사일런스라는 협업 브랜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협업을 하던 도중에 킥더빗이라는 브랜드랑 협업을 진행해서 뭐 셔츠나 이런 아우터들을 만들었는데 성격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판매도 잘 되고 마진도 괜찮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실장님 저희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브랜드를 협업으로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텍스트 앤 사일런스의 사일런스를 떼고 그리고 실장님 이름은 킥 더 빗이니까 비트를 뗍시다. 그래서 비트 앤 사일런스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하게 됐죠.
킥 더 빗 실장님은 제가 유튜브에서만 봐서 유튜버 같아요. 실물로 본 건 한 번밖에 없고 네, 그것도 네. 스치듯이 잠깐밖에 없고 네. 항상 그 사람을 보려면 유튜브를 봐야 되니까 아. 저한테는 유튜브 같은 아. 유튜버 같은 존재거든요.
그 일단 임재현 실장님은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근데 저는 지금도 말 안 놓거든요 서로. 말 안 놓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편하고.
맞아요,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상황에서 PB를 하려면 네. 사실 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장님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니까 네네. 어떻게 해서든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 아, 그렇죠. 수량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실장님도 킥더빗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것도 가능한 것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장님이 지금은 그러니까 기획은 공동 기획은 같이 하고 실장님이 샘플링이나 생산이나 이런 거 다 담당하시고 저는 마케팅이랑 판매를 담당하는데 아 너무 실장님과 같은 분을 만나서 진행을 하게 된 건 진짜 너무 큰 감사한 일이죠.
매년 성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작년 재작년 대비 작년은 한 20에서 30% 정도 아이고, 아, 네. 네. 아, 20% 정도 성장을 했고 네, 올해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라 요즘 다들
맞아요.
성장을 20%나 한다는 거는 뭐 요새 똔똔만 쳐도 뭐 잘한다고 뭐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리고 소비 심리 자체가 좀 또 위축돼 불경기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제가 볼 때 민수기 대표님은 좀 막 요령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성장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뭔가 후킹하지를 않잖아요. 일단 그 단어도 싫어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후킹하지 않고 뭔가 그런 좋게 말하면 마케팅이고 나쁘게 말하면 상술을 부리지 않고 어쨌든 성장을 한다는 거가 저는 좀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본질이 결국 좀 괜찮으니까 그렇지 않나?
아유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령을 좀 배울 때가 네. 요령도 좀 학습하면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3월 둘째 주에 저희가 네. 이 5평 샵에서 수주회를 네 그렇죠. 이틀 동안
드디어 하고
네 이 수주회를 할 예정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저희 숍에 있는 잘하는 브랜드보다 잘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 자체를 그러니까 타겟팅은 동일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대상은 동일한데 네네. 접근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저희는 저희는 편하고 쉽게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손이 자주 가는 옷이 컨셉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이 좀 자주 가요.
네. 그러니까 막 멋을 부리고 뭔가 좀 고고한 태도를 유지한다기보다는 네네. 쉽게 입을 수 있고 편히 입을 수 있고 손이 자주 가는 옷을 표방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부담감이 좀 덜하죠.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패션 편집숍은 요새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1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진짜 오랜 팬들이 있어서 그냥 손님하고 같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맞아요. 데들은 오히려 괜찮고 중간에 생겼던 좀 편집숍들은 많이 없어지고 네. 또 아니면은 후반에 생긴 또 편집숍들은 또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가 또 없어지고 네. 뭐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작게 예전에부터 있던 오히려 덩치가 별로 그렇게 안 큰 숍들이 오히려 많이 살아남았고 정말 많이 없어졌는데 이게 직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들 자체도 뭔가 자사몰에서 뭔가 이걸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신사에서 독점 판매하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패션 편집 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대표님 의견이 정답은 아니지만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편집 샵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할까? 네, 그런 네.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편집 샵은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없어질 것.
아, 더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더 많이 없어질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일부 몇 개 편집 샵이 아 참고로 저는 제가 아는 편집 샵 몇 개 빼고는 네. 인스타그램도 안 봐요. 아, 네. 일부러 좀 어 아 해외는 봐요. 아, 해외는 보는데 국내는 일부러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저는 해외 위주로만 보는데 어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던 편집 매장들이 한 두 군데인가가 요번에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고 모르겠어요. 그 사정이 정말 뭐 이렇게 어려워서 문을 닫으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다른 일 할 거야 해서 닫으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건물을 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아무튼 간에 다 지금 일단은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없어질 거고
뭔가 더 이상 키워드로 이렇게 후킹을 네. 하는 게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일단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고 제가 드는 생각은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를 처음 소개했다라고 비춰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왜냐면 정말 맘만 먹으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이제 구글링 하면.
뭐 일반 소비자들도.
네, 일반 소비자들도 다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저보다 네. 더 많이 알아요. 브랜드를. 맨날 그거 보고 계시니까. 네. 근데 저희는 일하느라 그, 또 그렇게까지 또 볼 시간이 없잖아요.
아, 그리고 딴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아, 그쵸. 딴 거 보고 싶지. 맞아.
저는 딴 거 봐요.
맞아, 맞아, 맞아. 딴 거 보고 싶잖아요.
일하는 것 같아서.
어, 맞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막, 바이어도 사실, 네.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바이오, 내가 돈 좀 있고, 돈 좀 모아두고, 나 바잉 할 거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물론, 뭐, 모든 브랜드를 다 할 수는 있지 않겠지만, 맘만 먹으면 이제는 할 수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편집 매장도 누구나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직업이, 일이, 그 사업이기 때문에, 허들이 낮아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그쵸.
네, 제가 예전에, 뭐, 지금 많이, 이렇게, 트레이드쇼 하는, 뭐 매종 후보제 같은 쇼 중에 의류 패션 쪽은 뭐 캡슐 쇼, 뭐 맨
PT,
네, PT 뭐 맨 쇼, 뭐 우먼 쇼 뭐 이런 쇼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쇼 갔던 때가 2010년도 이때였는데 2009년도 10년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쇼에 가면.
맞아 맞아. 네. 맞아.
다 일본 사람들. 아니 다 이제 외국 그 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은 그래서 일본에서 떼왔어요 옷을 아 옛날에 일본에서 다 옷을 떼왔어요 미국 브랜드들
네네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랬지만 지금은 뭐 다 누구나 진짜 관광처럼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 쇼기도 하고 그래서 허들은 낮아졌지만 더 일단 많이 정리가 될 거다.
그리고 잘하기도 어렵고.
네, 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이 직업 자체가 네. 아. 그 예전에 보면은 그 DJ들은 네, 네. 자기가 다 LP 모아서 LP로 스풀고 LP로 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DJing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라 그래서
아 네네네 네,
누구나 디제잉 같이 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막 두 개를 턴테이블에 두 음악을 돌려서 뭐 같은 비트에 뭐 음악을 틀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뭐 믹싱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잉도 똑같은 거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허들이 낮아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지기 졌기 때문에 지금은 편집 매장이 없어지는 시기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확 생길 거예요. 근데 이런 사이클이 예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아. 네, 한 10년 전? 12년 전? 12년 전? 10년 전 이때도 한번 이렇게 사이클이 또 돌았거든요.
아, 그때 압구정에 셀렉션이 진짜 많았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한번 그 사이클을 돌면서 또 와장창 없어졌거든요. 뭐 일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가로수길의 쿤.
아, 쿤.
쿤 완전히 없어졌고. 그리고
쿤이 있었지.
네. 네. 그리고 플로우라는 샵도 있었어요.
플로우 알아야죠. 네.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압구정 뭐 다른 데로 이전했다가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가로수 뭐 기획샵 있었잖아요.
기획샵도 있었고.
네. 네. 기획샵 뭐, 지금 있어요?
없을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또 엄청 많았어요.
맞아,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또 다 없어졌어요.
그럼 대기업에서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에이랜드니 뭐,
맞아요.
에이랜드 뭐 지금도 있지만, 네네. 에이랜드니 뭐 어라운드 코너,
LF 네, 그거는 아직도 있긴 있어요.
네, 네. 뭐, 아직도 있지만 네. 이제
그 예전 같지 않죠.
예전 같지 않은데.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편집 매장 중에 살아남은 건 이제 비커 정도.
비커. 네.
비커도 이제 되게 많은 그 이름이 바뀌었었죠. 처음에는 뭐 일모 스트리트였다가 뭐 마인드 앤 카인드.
아 일모 스트리트 맞아.
마인드 앤 카인드였다가 뭐 모였다가 결국에 이제 비커로 이제 된 건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한번 사이클이 돌았었던 적이 있었고 앞으로 지금이 이제 없어지는 사이클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가 20대 때 매장을 네. 했을 때
네.
맞이하는 그 고객들의 나이가 저랑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20대의 고객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랑 네. 지금 20대의 소비 패턴이랑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20대 때 한 중반 후반 이럴 때 바버샵이나 뭐 이제 유니페어나 뭐 이렇게 무스크샵 가면은 그때 뭐 있었지? 맨하탄스.
맨하탄스.
뭐 이런 데 가면은 대표님이 신이야. 대표님이 신같이 보이는 거야. 옷 입는, 잘 입는 신같이 보이는 거야. 예. 이건 무슨 브랜드인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막 고급 정보들이 막 줄줄 쏟아져 나와. 근데
네.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손님들이 뭐 막 그래요, 저한테도. A-17번은 안 들어왔어요. 그게 뭐지? 모아몽 이렇게.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고 그냥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맞아요.
뭐 저희는 물론 양말이니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양말이 네. 뭐 브랜드가 일단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20대 때 맞이하는 20대 고객님들은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흥미있어 하시고
네.
되게 새로워 하시고
그러려고 가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이시거든요.
네, 네.
요즘에 20대 친구들에게 뭐 브랜드 설명을 하면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듭니다 라고 하면 핸드폰 먼저 꺼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도 네,
맞아요,
이걸로 맞아요. 본인이 다 찾아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익숙한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저가, 쿠폰, 무신사 뭐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K 가성비.
네, 가성비 네. K 가성비를 네. 많이 이제 쫓아가죠. 그럼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비를 하는 세대가
네.
40살이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30대, 40대가 됐을 때 이들의 소비 패턴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저는 너무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한때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네네.
아우레가시를 한창 바잉을 많이 했을 텐데
네네.
전부 다 직구로 사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은 아우레가시는 일반 기본적으로 논 EU 커스터머,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있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20% 할인이 들어가요. 그러면 공홈에 있는 가격에서 자기는 한국에 있으면 나는 무조건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심지어 세일을 해도.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숍에서는 이제 사이즈만 체킹하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가격을 그냥 직구 가격에 다 맞춰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직구해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다 맞춰버릴까?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살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많이 해봐야 60몇 살까지 하지 않을까요? 그죠?
20년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뭐 물려줄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그런 결론을 냈었어요. 100년간은 브랜드, 편집숍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내가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한 50대 되면 뭐 좀 당뇨약물도 좀 팔고 우리 지금 고객 손님들도 나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같이 먹으면서 뭐 이제 지압약물도 좀 그리고 나이 그게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네.
돈이 점점 더 많아져요. 손님들이.
아, 맞아. 네.
맞아요. 20대 때는 돈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지금 손님 고객님들이 뭐 20대들도 요즘 많아졌는데 30대, 40대 분들이 많아요. 제 또래죠. 거의 저랑 뭐 같거나 좀 더 어리거나 많거나 그 정도인데 이분들이랑 좀 곱게 늙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젊게 유지하려고 막 랩하는 할아버지가
내가 그거 하지 말고
되지 말자. 우리 손님들도 나이 먹을 건데 어디인가에서 양말을 사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자산이 점점 웬만하면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내가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나이 들면.
네. 네.
그 스케쳐스 이야기 아시죠? 스케쳐스가
네.
어떤 신발인지 아시죠?
네, 네.
미국에서 거의 나이키 아디다스를 잡을 뻔했어요. 50대, 60대한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스케쳐스를 사러 ABC마트나 이런 데 막 플라커 이런 데 막 뭐냐 줄을 서고 막 난리가
그래요.
근데 다 할머니.
아.
20대 30대들은 당연히 아무도 안 신잖아요. 네. 근데 그 나이 때 이제 유행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임영웅 콘서트 그 티켓
네.
하는 것처럼
네.
왜냐하면 그 세대가 수가 훨씬 많아요.
아.
부모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베이비붐
네.
세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세대 또 85년생, 80년대생 세대가 또 이제 2000년대생이나 뭐 2010년대생보다 많죠.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별로 쫄 필요 없겠다. 이렇게 MG한테 쫄 필요 없겠다. 그냥 내가 너무 힙해지려고 할 필요 없겠다. 슬릭백 안 해도 되겠다.
챌린지 안 해도 되겠다.
챌린지 하고 막 뭐 그런 릴스 찍고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는 요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건데
네.
혹시 따님께서
네, 네, 네.
이 업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면
네.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 같은 애면은 하라고 할 것 같고 딱 봤을 때 사과가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아직 네. 모르죠.
그러니까 크면 알게 될 거니까 근데 보통 아버지 거를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버지 거 안 하려고 막 도망다녔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뭐 사업을 할 뭔가 성향인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알겠죠. 네.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있죠.
네.
있죠.
뭐, 이제 경제적 자유를 바라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본주의 경쟁에서 이 재밌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뭐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다 하면은 좀 힘들 수 있죠. 아, 물론 뭐 그게 좋을 수도 있죠. 요즘 그런 생각도 해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고민이 한참 많았다가
네.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또 친하게 지내는 대표님 중에서 이제 로파라고
네네
로파 서울이라고 또 네. 있어요. 막 이제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우리 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아직 우리 나이 때도 다 이제 알리지 못했는데
네.
굳이 내가 밑에 에이지를 계속 쫓아가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어차피 내 인생에서 이 사업은 끝날 텐데. 그래서 만약에 늙었으면 그 왜 삼진어묵처럼 꿀떡이가 리뉴얼 해가지고 하면 헤리티지도 생기고 일광전구나 뭐 그
태극당처럼 좀 품격 있게 가야겠다. 아,
싹스타즈답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팍 늙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지금도 AI로 일을 하고 있고.
네네. 네. 올리신 거 봤습니다. 네. 그 까뮤.
그런 것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코딩도 AI로 많이 하고. 저는 혼자 일을 하니까 그런 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오늘 추억 여행.
네, 덕분에 잘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한 명의 또 소비자로서, 팬으로서, 팔로워로서 많이 알게 되고, 저도 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게 아닌가. 아, 추억이 좀 아련하네요. 제가 더 코멘트를 하려다가 너무 아저씨처럼 보일까 봐. 아, 근데 좀 아련한. 아, 어떻게 버텨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10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먼 미래라고 생각 들었는데 요즘에는 10년 하면은 너무 짧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그래요.
아, 저희는 사실 다 애기 브랜드죠. 10년
지금. 그나마 이 업계에서 이렇게 저희만큼 오래 한 데가 적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기업들 빼고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스몰 브랜드로 오래 살아남기가. 제가 저번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스몰 브랜드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돈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 봤거든요. 뭐 어디 브랜드 몇 개를 런칭하신 어쩌고 뭐 브랜딩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뭐 이런 인터뷰인데 이게 진짜 뭔 개똥 같은 소리인지.
아, 저도 그런 거 계정 막 광고 뜨잖아요. 막 너무 전 다 차단, 차단 뭐 이런 거 다 눌러요.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뭘 해봤을까?
아, 그니까요.
뭐 어디 대기업에서 뭐 몇 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몇 개 하고 브랜딩만 하면 그 네 돈으로 안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하면 진짜 잘할 수 있겠다. 당장 지금 내가 전기세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쿠폰 5%짜리 뭐 안 할 수 있냐고요.
맞아요.
아무튼 잠깐 분노 게이지가 또 찼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을 10년 버틴 원동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다들 이제 스몰 브랜드를 창업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오래 하고 싶대요. 뭔가 큰 100억, 200억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장인 월급보다는 많이 받으면서 해외여행도 간간히 가고 그러면서 올해 내 브랜드로 내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비교적 했잖아요. 올해 15년 넘었으면 20대 30대를 다 날렸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하는 비결이 뭘까요? 민수기 대표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좀 뻔한 말이긴 하지만 또.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
지키기가 진짜 힘든 말이죠.
포기하지 않으면은 뭐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참 쉽지 않은 시기도 있었지만
맞아요. 무조건 내리막이 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맞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뭔가를 잘해서 오래 했다기보다는.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해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된 거지.
맞아.
무슨 무기가 있어서.
사실은 그래요. 하다 보니까 된 거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렇게 어떻게 오래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못 그만두니까.
맞아.
아니 빚도 있고.
맞아.
이거 지금 그만두면 나 뭐 먹고 살아. 맞아. 당장 돈이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단한 멋있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 비결은 그거예요. 못 그만둡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를 못했을 뿐이에요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시죠. 저희 또 치킨 먹으러 가야
하니까. 아, 네, 배고프네요.
이게 언제나 성수기 하는 날은 저한테 치킨 먹는 날이라서. 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